제15장 세상에 대하여. 한 번은 몇몇 친구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나라나 사회나 국제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수동적인 입장에 서서 모든 것에 나의 길을 막아야 합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합니까? 나는 이것이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두세 마디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회나 정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이 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두 번 오심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오심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은 몇 가지 일들을 더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회나 정치의 모든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첫 번째로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 그분은 사회의 문제들을 돌아보실 것이며 정치 제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은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확고해졌습니다. 우리의 국가나 사회나 현존하는 체계들은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 실제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셔서 이루신 것은 앞장에서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 대한 문제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악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 구조에 수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긴장은 끊임없고 미래는 우울합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혼돈에 빠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지성인들이 도처에 있지만 더 많은 문제들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에 의아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식량 부족에 대한 지구의 충격을 연구합니다. 또 환경과 수송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죄와 불의가 있는지, 감옥은 왜 항상 수감자들로 가득 차 있는지에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급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도전합니다. 각자에는 위기, 즉 국가 사이의 위기, 종족 사이의 위기, 피부색 사이의 위기가 있습니다. 나는 각자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으로부터의 큰 파국을 막으려고 법률을 바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더 많이 정하면 정할수록 더욱더 무법천지가 만연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격렬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 수천 마리의 동물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동물일지라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 때문에 끝없는 의문이 매일 우리의 생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토론과 논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계획을 또한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아주 분명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보다 더 분명한 분이 없음을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초조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서둘러서 당신의 제안을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나 세상 제도를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이지 물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자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문제들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과 책임은 오직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죄로부터 기인한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는 많은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초래하는 한 가지 요인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순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사람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주의함. 그러므로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관심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역사여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넣어주십니다. 우리 또한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자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정하신 일은 우리가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든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든지 종이든지 우리의 사역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일입니다. 간접적인 영향. 당신은 펄쩍 뛰며 나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무관심해야 합니까? 동족이 압박을 받고 국가가 괴로움을 당해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만 합니까? 나는 이에 대하여 간단한 대답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자연히 사회에 유익하게 됩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그의 공동체나 나라에 이익이 되며 다른 사람이나 짐승에게도 해롭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한 방향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동적으로 공동체나 국가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다만 간접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결과이며 물질적인 결과는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사회도 광범위하게 그 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함. 우리의 일은 국가의 문제를 직접 다루거나 제도를 재조직하거나 정치 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종족 간의 문제들을 직접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명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죄와 거룩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도움은 간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더 밝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한 군데에서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말합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꺼리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모두 도박꾼이면서도 그것에 대해 감각이 없을 때 당신은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걸핏하면 싸우고 성을 잘 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에게 미소만 띕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타락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을 드러낼 때 당신은 그들에게 빛이 됩니다. 당신은 다만 빛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카지노를 태우거나 깡패들을 검거하거나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먼저 남에게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그들의 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존.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소금의 기능은 죽은 것을 부패나 악취로부터 보호합니다. 여기 이미 죽은 것이 있을 때 당신은 거기에 소금을 쳐서 더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세상에는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위를 돌아볼 때 모든 종류의 썩어가는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일은 세상의 모든 부정을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사회를 개혁하거나 제도를 바꾸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다만 죽은 제도들이 더 썩어가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개혁시켜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함. 세상은 각각 다른 재료들로 건조된 크고 낡은 배와 같습니다. 나무와 쇠붙이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온전치 못합니다. 각 부품은 썩었습니다. 키는 없어졌고 배는 자초했습니다. 큰 구멍이 나 있어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당신은 배를 구출해야 할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둘 다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구출할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어느 것을 구출할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배를 쓸모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너무도 낡았습니다. 그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못 쓸 물건일 뿐입니다. 엔진은 뒤죽박죽인 고철 뿐입니다. 어떤 부품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를 포기하고 사람만 구출합니다. 사람을 건져내고 배는 처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주는 더 크고 새로운 배를 건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현재의 제도나 정부나 사회의 문제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옛 질서와 그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들을 구원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사회에 어느 정도 광범위한 영향을 줄지라도 우리의 사역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주 예수를 다시 보기로 합시다. 그분은 결코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자신을 왕이라 선포했다면 충성을 맹세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위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분에게 제도를 개혁할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구원할 수 없어서입니까? 그분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회개혁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사회개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정부를 새로 조직하라고 충동하지 않으셨고 혁명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심. 한 번은 어떤 유대인들이 그분을 유혹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호전적인 백성들이었으며 그들의 황제는 폭군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뜻하신 것은 그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옆으로 제쳐 놓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로마의 법을 엎어놓고 싶으셨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그러한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가지 일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양우리에 99마리를 남겨놓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와 같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들고 찾을 때까지 집안을 쓸고 있습니다. 그분은 방탕한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쉴 수 없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그분에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회 문제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구원하여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 그러면 그분의 사도인 바울을 봅시다.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한 번도 사회 질서를 개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의 영적 필요를 해결하고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들의 제국을 냉혹하게 다스렸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들이 노예에 대해 비인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판매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마음대로 노예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는 종들은 그들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좋은 상전뿐 아니라 나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에 대해 저항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사렛 예수 외에 다른 용감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바울임에 틀림없다는 데 동감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오늘 하나님은 개개인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때 다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자유자나 종의 분별이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종족과 국가 사이의 뿌리 깊은 적개심조차도 그들 가운데서는 해결됩니다.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가장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깁니다. 그들은 가장 분별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온 후 즉시 다른 문화의 그리스도인과 하나 됩니다. 모든 긴장과 투쟁은 해결됩니다. 잘못된 사람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사회 정치적 개혁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들은 사람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데 비롯됩니다. 제도가 틀린 것은 사람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도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좋은 제도를 세우더라도 사람의 악한 성질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숭고하고 논리적인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타락된 사람의 손아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옳다면 제도의 결점이 약간 있어도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됐다면 좋은 제도도 쓸모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분에게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비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보기 위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비유를 보고 그것을 설명하기로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같은 장의 36절부터 4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끝. 주님은 이 세상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41절부터 43절까지 보기로 합시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세상의 끝에 주님은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분은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도말할 것입니다. 인종 문제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두실 것입니다. 국제적인 세력 다툼도 넘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거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왕국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더 이상 국제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계급 착취와 사상 투쟁과 같은 넘어지게 하는 모든 문제는 뿌리 뽑혀질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게 하는 모든 것도 제거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박판이나 술집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죄로 이끄는 모든 통로는 쓸려 나갈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타락의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그때 해결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빛남. 그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의인으로서 그 왕국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들은 왕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며 그들의 빛은 가장 깊은 구석에까지 도달할 것이며 그들의 능력은 온 땅을 통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직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이 땅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의 왕국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모든 사회의 악이 쓸려나갈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동물의 왕국에 있는 적개심까지도 제거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뱀과 함께 놀 수 있으며 사자는 소들처럼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 안에 있는 야성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영국 정치인의 이야기. 지난 세기에 크리스토벨 펭크허스트라는 영국 여성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선거권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1차 대전 전에 그녀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정치가들의 교활함과 사악함이 곧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전쟁은 시디슨 상처만 남기고 4년 후에야 끝났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권력을 쥘 수 있다면 정치적인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정치에는 정직함이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정직한 것은 정치 무대에서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제도들에 대해서 신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런던에 있는 고서적 센터에서 몇 권의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 무더기 속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쓴 소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최후의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그 책 가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녀가 유명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은 수십 년 전에 발간된 것이었고 그 작가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계의 상황에 대한 그 책의 언급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모든 책은 단지 바깥에 나타난 일을 다루고 있지만 그 책은 상황의 근본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정치 제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자는 또한 세상의 끝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예언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그녀는 정치적인 자리에서 사퇴하고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한 몇 가지 좋은 책을 썼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사회를 개혁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의 오심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날의 영광 가운데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